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무더기 교수 사직.
무더기 교수 사직.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에 이어서 이제 의대 교수들도 사직을 결국 하는 겁니까?
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중에 어제 저녁 8시 기준 15곳에서 집단 사직서 제출이 시작됐어요. 네. 나머지 25곳 대부분도 교수들이 사직을 결의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사직한다고 해서 뭐 다 같이 학교랑 병원을 싹 비우는 개념은 아니고요. 뭐 외래, 수술, 입원 다 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는 주 52시간만 근무하겠다. 그동안은 80시간씩 근무했는데 이제 네. 뭐 준법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직서는 내지만 병원은 지키고 대신 준법투쟁을 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게 24일 아닙니까? 네. 이건 어떻게 지금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2,000명에서 충돌하고 있어요.
증원 규모 2,000명.
네. 정부가 계속 대화 분위기 조성 어떤 군부를 피우고 있는데 뭐 어제도 당장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하겠다. 그리고 협의체 만들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뭐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의사단체 쪽에서는 선결 조건을 내걸고 있어요. 2,000명 증원 먼저 철회해야 우리는 대화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자, 이게 2,000명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복지부는 2,000명에서는 우린 꼼짝도 할 수 없다. 이거고. 의사들 쪽에서는 일단 그거는 백지화로 해놓고 다시 논의하자. 네. 이 부분이 부딪히니까 대화의 장이 안 열리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거 안 된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대통령실도 증원 숫자는 변동 없다. 이미 정원 배분이 끝났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중재자라고 나섰던 한동훈 위원장,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도 정부가 해온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부분 동의하고 있다라면서 일정 부분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물론 대화의 여지가 열리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해요. 의사단체 전국의대 의대교수협의회에서도 뭐 증원 백지화하자고 우리가 하는데 그걸 어떤 영명 아예 증원 자체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네. 말을 했고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 만나서 현안 논의한다고 해요. 제가 주목한 건 한동훈 위원장이었는데 네. 어제 신당동에서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투톱이죠. 인요한 네. 위원장이랑 떡볶이 회동을 했거든요.
예, 예.
거기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해요. 구체적인 증언 숫자에 매몰되지는 말자라는 취지로 의견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방향성은 맞다. 하지만 2,000명에서 한 발짝도 못 물러선다. 이렇게 가지는 말자.
그 2,000명 딜레마가 되니까 이걸 좀 빠져나가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근데 이제 복지부 입장은 계속 2,000명을 고수해 왔던 터라 갑자기 이거를 방향을 바꾸는 것도 지금 이제 좀 뭐랄까요? 이상해진 상황이 돼버렸고 이렇게 되니까 대화 물고 안 터지고 교수들은 오늘 계획대로 사직한다 그러고 어째 풀리는 것 같았다가 다시 꼬이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2,000명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그리고 이제 지방에 이제 그 증원을 하면서
예.
그때 언론들이 제목을 뽑은 게 대못, 쐐기 이런 거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돌이키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보건복지부의 문제도 아니고 이를테면은 교육부의 문제도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물러버리면은 이제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뭐 이런 또 비판에 좀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뭐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러설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게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
그러니까 2,000명이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 윤석열 정부의 어떤 뚝심 뭐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보여주는 어떤 상징성 같이 돼버려가지고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뭐 지금 물러서고 싶어서 상당히 조금
딜레마?
어려운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이제 환자단체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환자들 죽어 나가야지 종지부 찍을 건가 이런 성명 발표했고
그렇죠.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사 커뮤니티에서 이를테면은 참여 안 한 집단행동 참여 안 한 전문의 뭐 색출 의혹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표 지금 뭐 소환 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골고루 지금 다 이렇게 뭐 진행될 건 진행되고 있고 파열음은 나고 있어요. 오늘 또 오후 6시에 의협 의사협회 이제 새 지도부가 뽑힙니다. 그래서 회장이 예. 이제 두 명이 나왔는데 소아청소년과 회장인 임현택 후보 그리고 언론홍보위원장이고 35대 의협회장을 지닌 주수호 후보 이 두 사람이 맞붙었는데요. 둘 다 그냥 강경파예요.
그래서 2000, 누가 되든
예, 누가 되든 강경파고 2,000명 증원은 아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지금 이제 의협이 사실은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만은 주로 이제 개원이 뭐 소위 말해서 의사 자영업자 중심으로 조금 이제 조직이 꾸려졌다라고 본다면은 여기도 이제 뭐 파업 강경, 뭐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까지 뭐 제기되고 있으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천 명을 배정해 놓고 나니까 사실은 여론에 살짝 뭐랄까 변곡점이 생긴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북대 의대 49명에서 200명 이 숫자가 딱 나오고 나니까 진짜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여론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고 정부도 돌파구를 찾기 시작한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예요. 특히 장기 치료를 해야 되는 뭐 암 환자, 중증 환자 이런 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대화의 돌파구 찾아야 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인터뷰 하나 준비했습니다. 2부에. 전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이 인턴 대표, 그러니까 전공이라고 하면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한 거죠. 이 대표를 맡았던 류오카다 씨, 전공의들의 지금 입장은 어떤 건지, 이분도 그 면허 정지 사전 통보를 받은 몇 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가죠.
대파쇼와 땡땡이.
요거는 대통령이 지난주 하나로마트 방문했던 그 얘기 후폭풍인가요?
네, 총선 이슈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대파쇼, 어제 무려 한칼 토론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전에 대통령이 하나로마트 가서 875원짜리 대파 보면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한 게 알려지면서 뭐 물가도 모르냐, 뭐 그리고 특히 뭐 대통령 온다고 대파를 이렇게 싸게 해놨냐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네. 물론 그 당시 대통령이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라고 했기 때문에 물가를 모르는 건 아니다. 라는 뭐 반론도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민주당이 이걸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특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드냐, 대통령 실언에 물가를 끼워 맞추는 느낌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후보들은 최근에 릴레이를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각 지역 대파값이 얼만지, 뭐 서로 물어보는 챌린지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아, 대파 챌린지를 열고 있어요?
네, 이를테면 장경태 의원이 안기령 후보님 도봉구 대파값은 얼마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려서 서로 이제 쭉쭉쭉 타고 가는
이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는 투표로 대파하자 뭐 이런 슬로건까지 총선 슬로건으로 내걸 정도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윤석열 정권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할 거다. 이렇게 라인 맞춰서 공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대파 공격이 계속되자 국민의힘도 좀 공세적으로 자세를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로우키였어요. 웬만하면 반응하지 않고 이를 키우지 않겠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폭발적인 이슈인 거는 맞거든요. 제가 어제 당의 한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파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매일 접하는 품목 아니냐.
그렇죠.
대중한테는 의료 공백보다도 오히려 이 대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다. 총선에 있어서.
더 다수한테는.
그렇죠. 네. 그러나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지니까 반응이 역시 흘러나오고 있어요. 윤희숙 후보,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는 민주당이 전국을 다니면서 대파 쇼하고 있는 동안 정작 인플레이션 대책은 말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서도 논평을 냈는데 네. 조국신당 쪽에 이제 반박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는 대파한단에 7,000원이지 않았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폐가 좀 있는 게 애초에 이게 단순히 대파가 비싸다고 문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000원짜리 대파를 왜 갑자기 875원에 팔았냐, 눈 가리고 아웅했냐 이런 게 핵심인데 이렇게 대응이 딱 적확하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아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네. 김준일 평론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기류가 이제 이종섭 대사, 뭐 이제 황상무 수석, 뭐 이쪽에서 이제 약간 민생 쪽으로 조금 이제 딱 옮겨가는 분위기예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전선이 좀 그어졌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구호도 이를테면 운동권 청산농, 종북 뭐 야당 심판론 뭐 이런 쪽으로 가다가 네. 이제 민생 쪽으로 좀 쫙 이제 옮겨가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앞에서는 이제 의사단체하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협의를 하고 중재를 하고 나서는 모양이라든지 정책들을 이제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등록금 정책이 나왔죠.
세 자녀의 경우에는 전원 다.
그럼 세 자녀 이상이면 세 자녀 모두 다 등록금 면제예요.
네, 모두 다 등록금 면제를 하겠다. 그래서 뭐 이례적으로 민주당에서도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하고 방향이 뭐 비슷하다 뭐 이런 취지에 이제 뭐 환영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정책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지금 불리한 여당의 판세를 이제 엎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에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네. 정책이 바꾼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 재난지원금 지원을 놓고 네. 이제 갈등이 이제 여야 간 갈등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다가 좀 심판을 받은 측면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97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외환위기가 와서 이제 누가 더 이를테면은 더 잘 이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들을 사람들이 주목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서의 사람들이 이 정책에 이제 주목도가 높아져야 되고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이 그런 거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이제 민생 토론회 한 20번 하면서 정책들을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앞서서. 그러니까 이게 정책 효능감 자체가 조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너무 난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한 숟가락 더 얻는 것이 정말로 이제 국민들한테 막 와닿을 것이냐. 근데 여기에서 야당은 효과적으로 이제 대파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좀 파고들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런 민생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 민생 지원금을 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어제 네. 이것을 놓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죠.
그렇죠. 이제 뭐 이제 포퓰리즘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려도 나오고 이거 현금 지원하는 거를 굳이 이제 선거 앞두고 이렇게 이건 매표행이다. 뭐 찬반 논란도 있고 지금 경제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경제를 부양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다 직접 돈을 쓰고 이게 이제 돈이 돌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이익을 볼 수가 있고 좀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정책을 가지고 이게 정말로 한 방에 가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중앙일보 기사가 조금 눈에 띄었는데 네. 2030보다 많아진 60대 이상 경로당 공짜 점심 쏟아낸다라는 건데 뭐 여야 공이 쉽게 얘기를 하면은 막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공약을. 지금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뭐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네.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0대 공약의 요양병원 간병비 이거를 급여화한다라는 건데 이게 15조 원 연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든 야든 지금 뭐 좋아요 정책들 뭐 좋은데 다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고 돈을 준다는 거고 뭐 등록금이든 민생 지원금이든 이게 다 우리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도 막 이렇게 정책이 쏟아지지만은 이거 뭐 가능은 한 거야 네. 실제 뭐 줄 수는 있는 거야 그렇지. 약간 이제 안 믿는. 뭐 이런 여러 번 속아서 좀 안 믿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총선 때 내걸었던 공약들 지켜지지 않았는데 똑같이 재탕하고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신뢰하지 못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아, 그 제가 제목에서 그 대파쇼와 땡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땡땡이라는
땡땡이
부분은
뭐예요? 땡땡이는
사실 진짜. 민주당의 고민이거든요. 선명성에 있어서 사실 구도잡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당장
말이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 그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충실히 일하라고 권력을 맡긴 건데 언제 그렇게 땡땡이 치고 무심하게 자기들 권력이나 누리라고 했냐 이러면서 차라리 대통령이 없으면 낫지 않았겠냐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아 차라리 대통령이 없으면 낫지 않았겠느냐.
최근에 이런 발언들이 계속되고
계속했어요.
있어요. 네.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도 권좌에서 내쫓았다라고 하면서 뭐 탄핵을 이제 은근히 언급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조국 혁신당에서 워낙에 선명하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야권 안에서의 좀 경쟁적인 목소리
선명성 경쟁이 붙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선거 다가오면서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죠.
북일회담 줄다리기
북일회담 그러면은 김정은 기시다 두 사람의 정상회담 말입니까?
북한 일본 간 정상회담의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에 조선중앙통신에다 담화를 공개했는데요.
예.
최근에도 일본 기시다 수상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라고 말을 했어요.
김여정이.
네, 여기에 대해서 일본 기시다 총리도 뭐 지금 결정된 건 없다라고 하면서도 북한과 모든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좀 필요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모든 현안 뭐요?
그러니까 의제를 갖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네. 김여정 부부장이 했던 얘기가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고 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에 골몰한다면 뭐 수상 구상은 뭐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에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주권적 권리 행사는 미사일 실험 말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그 일본인 납북자 문제 같은 거 얘기할 거면 정상회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북한이 이런 식으로 일본을 고리로 결국에는 얘기하고 싶은 게 미국일 거거든요. 트럼프 뭐 이후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북한이 타고 가려고 하면 우리는 좀 왕따 될 수 있다라는 점, 고립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 북한을 만나고 더 만나고 싶어 하는 눈치고 북한은 일본을 통해서 미국과도 뭔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면은 그러면 손 잡을 것 같고 대화의 손을 그럼 이제 우리가 소외되지 않을까 그 부분 지적하셨는데 김준일 평론가 이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북일 정상회담 얘기가 나온 게 좀 됐어요. 사실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네. 결단을 내려라. 그러니까 협상에 진전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인 납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좀 요구 사항이 다르다라는 거 이거에 네. 대해서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달 10일에 이제 그 미국 기시다 총리가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이거에 대해서 북일 정상회담이나 이 대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거를 이제 관리하려는 측면이 강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그러니까 김광희 기자가 얘기했듯이 윤석열 정부하고는 대화를 북한은 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오늘 언론 보니까 히라이와 슈순지 이제 일본 난잔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총선을 좀 겨냥한 것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외교가 북한에 대한 외교가 실패했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일본한테 과감하게 좀 계속 메시지를 내고 손을 벌리고 있다.
아, 우리 압박이군요. 이것도 예, 우리 예. 정부 압박.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돌파구는 지금 뭐 일본밖에 없다. 라고 이제 보는 거고 뭐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지금 뭐 최악이에요. 네. 지금 20%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네. 지금 어떤 식으로든 또 외무상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외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돌파구를 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북일 정상회담이 열려도 놀랍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런 분위기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딱 보름 남았어요. 총선. 보름 남았어요. 판세 분석 이런 것도 요즘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데 잠시 후 바로 이어질 토론 지역. 여기 두 분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핵심 격전지.
핵심 격전지입니다. 자, 나가서 들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